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온.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잊으시기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거기 계시며 서울에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라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인다. 주께서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한 내 영혼이 자라나.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고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새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던 사람은 다윗 이라고 아마 우리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의 기도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 또 다짐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물론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높이거나 그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신앙의 훌륭한 면을 강조하거나 또 지금 시편을 통해 그의 기도를 모범으로 제시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실로 엄청난 죄로 그 인생이 음부에까지 내려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아래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이 있게 된 인생이라는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는지를 오늘 이 시편 139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커집니다. 아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륜이 생기고 지식이 자라가고 또 수하의 사람들이 생기고 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성숙은 겸손해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작아지는 데 기독교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작아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돌을 닦는 것이라고 기독교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극기의 종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생이 작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에만 이 일이 인생에게 가능합니다. 아주 역설적인 것을 성경은 바랍니다. 겸손하고 낮아지고 작아져라.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의 의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 앞에 비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작은 자로 살았다는 것 때문이겠죠. 다윗은 작은 자로 살 수 있는 형편에 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높고 더 칭송을 얻고 더 영광된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성경에서 다윗은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자로 그의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서조차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작아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139편을 통해 네 가지 마당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셨다라는 단어가 그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내 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개역 성경은 감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여기도 사실은 똑같은 단어거든요. 우리가 개역 성경에 가끔 용어가 개역 개정보다 훨씬 탁월한 한글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감찰이라는 말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감찰이라는 말은 탄광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사람들이 그 깊은 갱도를 파들어 갈 때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가며 무너질 만한 곳에는 다 볼을 바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면면하게 그 지지를 삼키고 또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이것을 감찰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그렇게 훤히 아신다, 이 말을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신다라고 할 때 이 시제가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아신다, 뭘요? 2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러분, 2절은 관용어구입니다. 내가 기쁨의 자리에 있든지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탄식 가운데 슬픔 속에 있든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관용어구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만은 아신다. 주님은 누구에게 물어서 아시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셨기에 내 속내를 다 아신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이것도 2절과 3절이 관용어구를 나타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려 하는 내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주위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내가 밤마다 눈물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손해보고 물러나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4절이 다시 증거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술이 공기를 진동해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다윗은 단언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그 인격이 성숙해감을 동시에 규정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 혀를 제어하는 것. 아시다시피 어린아이들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내 속에 두는 사람입니다. 사실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밝히고 싶어요. 혀끝까지 올라왔는데 삼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처한 아픔을 사람들이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모른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의 첫 번째 마당입니다. 두 번째 마당으로 가볼까요? 아무리 그것까지 아신다 해도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전개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둘러싸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이시기에 어디서나 전부를 두르시고 안수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굉장히 제한하려 듭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렸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 가실 데가 있으십니까? 저기 먼 나라에 가셨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영이시기에 어디서나 인생들 전부를 두르시고 안수하실 수 있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그런데 6절이 뭐라고 하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빛이시고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심이 사실 너무도 기이한 일인데 우리는 이걸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다윗도 동일하게 그 일이 기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사실을 믿을 때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것이 7절로 10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음부에 가건 바다에 가건 땅끝에 서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다. 절망적이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해서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빛이 언제 가장 밝아집니까? 칠흑같이 어두울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것까지 다 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 손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거짓과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뚫고 들어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요. 어둡죠.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어둡죠. 입다가 살았던 시대는 어둡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살았던 어떤 시대도 밝은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두움을 통해서라도 면면하게 흘러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것까지 아시고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든요. 왜죠? 천지는 창조하셔서 운행할지 모르지만 지극히 작은 나까지 하나님이 보실까? 지금 그래서 세 번째로 다윗은 그것까지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짓다 이 말은 천을 짤 때 직조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줄과 날줄이 만나 얽히고 설켜서 천이 짜지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 수백억 개의 세포가 시줄과 날줄로 만나 얽히고 설켜 생명으로 창조됩니다. 내 생명의 첫 시작, 그것까지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그 석유를 원유를 다른 나라에서 사오잖아요. 그럼 그 석유에서 한 300여 가지 생활용품이 추출되거든요. 원유를 들여다가 솥에다가 넣어서 끓이고 정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옷감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그죠? 플라스틱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를 몰고 다니는 휘발유도 나오고 또 경유도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한 솥에서 나옵니까? 아니죠. 각각 다 다른 공정을 거쳐야지만 옷감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나오고 개솔린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머니 뱃속 안에서 손, 발, 손톱, 눈썹, 이빨, 피, 백혈구, 적혈구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온다 이 말입니다. 신묘막측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는데 자동차마다 연료가 다르잖아요. 휘발유를 먹어야 되는 차도 있고 경유를 먹어야 되는 차도 있고 또 LPG가 또 혹은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 차도 있잖아요. 그 다른 차에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을 넣으면 차가 고장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죠? 아무거나 먹어도 잘 갑니다. 고장도 잘 안 납니다. 그것을 성경이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사실 아직도 인간들은 생명의 신비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짐작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나기 전 이목구비 형질 모두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으며 또 우리가 날 때에 주의 책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 다윗이 세 가지 마당에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고백합니다.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까지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까지 생각해 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자신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당연히 최고고 보배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잠을 잤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이 도달하지도 못하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려 10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를 쫓았던 긴 세월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10년의 생활을 마치고 유대의 왕으로 나아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서가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 나누겠지만 다윗은요 하지 말아도 될 기도를 다 하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하 2장이나 사무엘하 5장 같은 경우는요 사울이 죽고요 말보아산 전투에서 요나단도 죽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왕이 누가 됩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인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야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묻지 않아도 될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다 묻고 앉아있어요. 이분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 그분의 의도와 의중을 물으면서 나가는 것이 다윗이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에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 이야기할지 몰라도 다윗은 계속해서 물으며 하나님 그분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139편을 통해 지금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필경 내가 젊은 나의 왕이 되면 타락할 것이 뻔하니 하나님이 그런 나의 체질을 잘 아시고 그것까지 생각하셔서 나를 훈련하신 시간이구나.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까지 지으신 하나님,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그분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들어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죠?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인간은 걱정할 게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인식한 하나님은 그것까지 지으신 하나님으로 한 걸음 더 진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 내 육신을 한계를 맞이함으로 내 정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고 성숙해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이므로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차원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일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병원에 기관장 목사님을 하시는데 호스티스 사역을 하시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암 병동에서 만나면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먼저 운을 떼시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했어요. 누구누구씨, 이제 이사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사람들이 암이 깊어지고 죽을 때가 다가오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숙연해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전에는 육신의 질병이 인간에게 징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인생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미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 진심을 알아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이것이 징계요, 저주요,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같은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거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심으로 상황에 대한 해석까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석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복수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를 악인이라고 표현합니까? 20절입니다. 그들이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하는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악인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주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22절입니다.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마지막 부분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이제 악에서부터 돌이키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세상과 더불어 가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악인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섰기 때문에 내 중심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시작을 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확증되고 확정되었기에 나를 보아달라 이 말입니다.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뜻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습관이나 버릇은 언제 고쳐지죠? 성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품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세상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 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신약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편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이 구절에 나오는 말씀의 본질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설교의 본질이 뭡니까? 그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까지 지으신 하나님,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다 그걸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그대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바로 그 밑에 9절에 6장 3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애를 써라. 이 말입니다. 방금 위에서 쭉 설명한 그 모든 것,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분께 온 중심을 맡겨라. 영원한 나라에 내가 이르게 하겠다. 6장 34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일 일어나서 내일을 염려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일이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일은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내일도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일 전개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을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라. 고통과 괴로움이 없다고 합니까? 아니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 위한, 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애쓰셨습니다. 또 2019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또 하나님과 더 바르게 관계를 맺어가기를 애쓰십시다. 그때의 다윗처럼 우리의 신인식도 여기까지 자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구로 끌어내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함으로 2019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말씀을 생각하시며 올 한 해에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와 함께 계신 그것 모두를 주관하고 거기에 계시며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용기가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시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예배와 예물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